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은 첫 환자, 놀란 아르보가 생각만으로 체스를 드는 그 영상이요. 정말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상상했던 일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었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마냥 희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자전거 사고로 마비 되었던 남성이 디지털 다리 덕분에 다시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기술이 우리의 마지막 사적 공간인 생각마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음도 들려오고요.
맞습니다. 그 양면성이 이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네이처의 최신 연구기사, 또 호주인권위원회의 아주 묵직한 보고서, 그리고 여러 경쟁사들의 인터뷰 영상을 넘나들면서 이 BCI라는 기술이 가진 권한 부여라는 빛, 그리고 통제라는 그림자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뇌랑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한다는 건가요? 뇌에 뭐 USB 포트라도 꽂는 건 아닐 테고요.
USB 포트.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사실 그 원리는 1973년에 자크 비달이라는 연구원이 처음 개념을 제시했을 때부터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침습형, 다른 하나는 비침습형이죠.
침습형, 비침습형.
네. 쉽게 말해서 머리를 여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머리를 연다니,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침습형은 이제 뉴럴링크처럼 두개골을 열고 뇌 표면이나 그 안쪽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극을 직접 심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수술 위험이 따르고 비용도 비싸죠.
그렇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게 확실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시끄러운 콘서트장에서 가수의 숨소리까지 듣기 위해서 마이크를 입 바로 앞에 갖다 대는 것과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정밀한 뇌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비침습형은 반대로 공연장 밖에서 듣는 것 같은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머리에 쓰는 이이지캡 같은 장비들이 대표적이죠. 훨씬 안전하고 간편하지만 이 두개골이라는 아주 단단한 벽이 신호를 가로막고 또 왜곡시켜요. 그래서 공연장 밖에서 들으면 웅웅거리는 베이스 음만 겨우 들리는 것처럼 신호가 흐릿하고 부정확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뇌세포들이 한꺼번에 내는 소리를 그냥 뭉뚱그려서 듣는 셈이니까요.
잠깐만요. 근데 비침습형은 그렇게 한계가 명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베로니 그룹이라는 곳이 단 8개의 전극만으로 64채널급의 고해상도 신호를 얻는 뇌파 추출 기술을 인수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공연장 밖에서 거의 스튜디오 음질로 녹음한다는 얘기처럼 들려서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만약에 그 기술이 정말로 광고하는 대로 작동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비침수평의 가장 큰 약점인 신호 정밀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와.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라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비침수평 기술의 잠재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죠.
결국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얼마나 정밀한 신호를 얻을 것이냐? 이 위험과 보상의 싸움이군요. 그 싸움에 뛰어든 선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다들 뉴럴링크만 이야기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건 마치 성을 공략하는 두 명의 장수 같아요. 한쪽은 정문을 그냥 부수고 돌격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쪽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찾는 느낌이랄까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정문을 부수는 쪽이 뉴럴링크라면 비밀 통로를 찾는 쪽은 싱크론이라는 회사를 꼽을 수 있겠네요. 이 회사의 접근법은 정말 기발합니다. 뇌를 직접 여는 대신에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하는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죠.
혈관으로요? 그 스텐트 시술 같은 건가요?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스텐트처럼 생긴 장치를 뇌속 혈관까지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뇌 조직을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는 거죠.
와.
당연히 뉴럴링크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회복 기간도 짧습니다. 이미 2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받았고, 심지어 애플이랑 협력해서 생각만으로 iOS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와, 뇌를 열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다니. 그럼 정면 돌파를 택한 또 다른 회사는 없나요? 자료에 패러드로믹스라는 이름도 있었는데요.
아, 패러드로믹스. 뉴럴링크와 마찬가지로 침습형, 즉 정면 돌파를 택한 아주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최근에 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는데 이들의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숭고해요. 바로 심각한 운동장애나 루게릭병 등으로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되찾아 주는 겁니다.
목소리를요?
네. 뇌에서 말하고 싶다는 신호를 읽어서 그걸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복원해내는 거죠. 내년 초에 시험이 시작된다고 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술일 겁니다.
듣고 보니 BCI 기술 경쟁이라는 게 단순히 누가 더 빠르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철학으로 인간의 뇌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거대한 논쟁처럼 느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뉴럴링크처럼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 최고의 위험을 감수하는 철학이 있는가 하면 싱크론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안전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 다른 길을 찾는 철학도 있는 거죠. 이런 치열한 경쟁 덕분에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자료를 보면 BCI 시장이 2024년에 약 2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연평균 18%씩 성장할 거라고 예측해요. 결국 이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과 인재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60분 영상에 나온 디지털 다리 이야기요. 이건 정말 SF 영화 클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저도 그 영상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척수가 손상돼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였죠. 연구진이 뇌와 척수 두 군데에 각각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뇌에서 보낸 걷고 싶다는 신호가 손상된 척수를 건너뛰고 바로 다리 근육으로 전달되게 만든 거죠.
말 그대로 끊어진 신경을 디지털로 이어준 거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BCI 시스템을 끈 상태에서도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바로 이 연구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BCI를 이용한 반복적인 훈련이 손상된 신경망 주변에 새로운 길, 그러니까 새로운 신경 연결이 자라나도록 촉진한 겁니다.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다시 배운 거죠.
아.
이건 BCI가 단순히 잃어버린 기능을 대체하는 보조장치를 넘어서 신경계의 회복과 재활을 이끄는 치료도구가 될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 주는 최고의 권한 부여겠죠. 잃어버린 신체의 자유를 되찾아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동전의 뒷면처럼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 기술의 정반대 얼굴, 바로 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호주 트럭 운전사들의 스마트 캡 이야기 말입니다.
네, 호주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아주 중요한 사례죠. 스마트캡은 EEG 센서, 그러니까 뇌파 측정 센서가 내장된 모자입니다. 운전자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피로도나 졸음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주는 장치죠.
근데 그건 안전을 위한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아주면 모두에게 이득이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기술이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도구인가? 아니면 회사가 운전자의 근무 태마나 생산성을 감시하는 통제 장치인가?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해진다는 거죠.
아.
만약 이 뇌파 데이터가 운전자의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면 과연 이건 순수한 안전장치라고만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권한 부여가 감시로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더 머리가 아픈 건이 기술이 완벽해졌을 때 생길 문제들인 것 같아요. 호주 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정말이지 밤에 잠이 안올 만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기술적인 난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뉴럴링크의 놀론 아르보만 해도 이식 후에 뇌가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심었던 전극 일부가 빠져나와서 데이터 수집량이 줄었다고 하죠. 결국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바꿔서 보정해야 했고요. 뇌라는 환경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원하는 신호만 깨끗하게 골라내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려운 질문들은 기술이 완성된 후에 시작됩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게 생각의 자유 문제였어요. 특히 뉴로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뉴로마케팅은 소비자의 뇌 반응을 분석해서 광고에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색깔이나 음악, 어떤 모델의 표정에 우리 뇌가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지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이걸 BCI 기술과 결합하면 개인 맞춤형으로 잠재의식이 직접 작용해서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광고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광고라니. 이건 그냥 설득이 아니라 거의 정신을 해킹하는 수준 아닌가요?
바로 그 때문에 보고서는 이것이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생각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작적인 뉴로마케팅은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프라이버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신의 뇌 데이터는 누가 소유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무섭습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 인터뷰 대상자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폰 업데이트 할 때마다 개인 종목 설정 다시 찾아봐야 하는 것도 귀찮은데 내 뇌 속 모든 정보가 돌아다니는 건 원치 않아요.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네. 그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뇌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 감정, 기억, 심지어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편견이나 트라우마까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문이나 홍채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나 자신의 데이터인 셈이죠. 이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게 직장 문제와 결합되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보고서에 과거 지문인식 스캐너 사용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노동자 판례가 나오던데 만약 미래의 상사가 팀의 집중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일부터 다들 이 BCI 헤드셋을 착용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선 어떨까요? 인사 불이익이나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의 동의는 사실상 강요된 동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자의 정신적 자율성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고서 읽으냐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이식장치의 생애주기 문제였습니다. 내 뇌에 칩을 심은 회사가 망해버리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간질 환자가 뇌에 신경자극 임플란트를 이식받고 정말 큰 효과를 봤다고 해요. 발작이 멈추고 일상을 되찾았죠. 그런데 그 장치를 만든 회사가 파산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멀쩡히 작동하던 뇌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마치 내 일부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와,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드네요. 내 몸의 일부이자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된 기술을 만든 회사가 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떼어내야 한다니. 기술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었겠어요.
네, 이 사례는 BCI 기술이 우리가 쓰고 보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가 아니라 사용자의 신체와 정체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술의 안정성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사용자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BCI 기술은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줄 엄청난 희망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법과 윤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너무나도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핵심은 결국 권한 부여와 통제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입니다. 이 기술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걷고 말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자유와 권한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표현의 자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신세계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조작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제의 도구가 될 잠재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복잡한 뇌 신호를 해독하는 데 AI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같은 전문가는 현재 AI에는 아직 진정한 호기심이나 상상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던질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만약 언젠가 BCI가 이런 단순한 패턴 인식 AI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상상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 AGI와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기심 많은 초지능과 직접 연결된 인간의 정신, 과연 그것을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